에베소서 41번 메시지 온전케 되는 길 4장 1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사역의 일을 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온전케 되는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른 은혜 에베소서 4장 7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너희 각 사람에게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포함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자신을 특별한 부류, 즉 다른 성도들과는 분별된 특별한 부류에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우리의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신체의 각 지체마다 어떤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의 분량과 어깨의 분량은 각각 다른 크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크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마다 어떤 크기와 분량이 있습니다. 마치 피가 우리 몸의 지체들에게 그 크기에 따라 공급되는 것처럼 은혜 역시 그 크기에 따라 각 지체들에게 주어집니다. 비록 귀보다 어깨 안에 더 많은 피가 있지만 그 피의 질은 동일합니다. 마치 피가 우리 신체에 대한 생명 공급인 것처럼 은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생명 공급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바 된 그리스도의 은사들입니다. 사역의 일, 8절부터 10절까지는 삽입된 것이므로 11절이 7절의 연속입니다. 11절은 그가 혹은 사도들로 혹은 선지자들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혹은 목자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밝혀주듯이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사역의 일을 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문법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이라는 구와 사역의 일을 하도록이라는 구는 동격입니다. 이는 두 구와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일이 곧 몸의 건축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은 사역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11절에 언급된 은사 있는 자들의 일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일입니까? 온전케 하는 자들의 일입니까? 아니면 온전케 된 자들의 일입니까? 그 답은 온전케 하는 자들과 온전케 된 자들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건축은 사도들이나 기타 은사 있는 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12절에 있는 사역의 일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의 일임을 말한다기보다는 성도들의 일임을 더 말한다고 믿습니다. 아나하임에 있는 집회소 건축의 일이 이에 대한 예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집회소 공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 중 소수만이 전문적인 건축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건축 업무에 별로 경험이 없었습니다. 소수의 경험 있는 장인들이 주도했고 점차로 경험 없는 자들도 온전케 되었습니다. 결국 장인들과 배우는 자들이 모두 함께 집회에서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이 전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우는 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사역의 일이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유일한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은 주로 사도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인도하는 선지자들과 또한 가장 작은 지체까지라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이들이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함께 일합니다. 계급제도의 관념. 이 지점에서 나는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된 상태에 관해 솔직하고도 정직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천연적인 관념의 영향으로 인해 기독교가 타락되었습니다. 천연적인 관념으로서는 어떤 단체나 사회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몇몇은 높은 계급에 속하고 다른 사람들은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이자 위대한 교사이며 경건한 사람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감독들이 장로들보다 높다고 말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는 장로들의 권위는 지방적이지만 감독들의 권위는 더 광범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관념을 통해서 계급제도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계급제도가 발전하면서 감독들뿐 아니라 대주교들, 추기경들, 그리고 제일 위에는 교황이 생겼습니다. 종교개혁 후에도 이 계급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신교 교파들 안에서 각양 형태로 계속되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계급제도나 믿는 이들 사이에 피라미식 서열은 천연적인 관념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안에 있는 분명한 계시로부터 빛을 얻는다면 교회는 피라미시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요.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갖고 있는 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서 열두 사도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높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약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열두 사도들과 다른 모든 제자들 간의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약 안의 은혜는 유독 열두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님은 사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부활의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부어진 그 영은 모든 제자들에게 부어진 것이지 사도들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 사이에 계급이 없음. 신약 경륜 안에는 계급제도의 사상이 없습니다. 반대로 신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믿는 이들을 같은 계급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형제들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요, 안내자요, 선생이요, 지휘자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수준에 두시지만 천연적인 관념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단체나 조직에서와 같이 지도자들의 특수계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 관념의 영향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난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교회사의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제1세기는 사도의 시대로 간주됩니다. 이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시대는 전체의 신약시대를 포함합니다. 현시대는 사도시대의 일부가 아니란 말입니까? 만일 아니라면 현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직자 시대입니까? 아니면 계급제도 시대입니까? 만일 우리가 신약 안에 있는 계시에 의해 빛비춤을 받는다면 신약시대 전체가 사도시대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오늘날 사도들을 갖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니 형제님은 그의 사역 초기에 아직 이 관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34년에 출판된 집회생활에서 니 형제님은 공식적인 장로들은 없으며 비공식적인 장로들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없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것 같은 사도들의 일을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 형제님은 오늘날 사도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성결이나 능력이나 승리 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 형제님이 표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제1세기에 그 사도들을 사용하셨던 방법과 유사하게 각 지방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교회들을 세웠던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형제님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사도들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고 사도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역시 사도들의 일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1934년에 출판된 그 책에서 니영제님은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의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긴 했지만 감히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지방적인 모임들 안에서 비공식적인 장로들을 임명하는 비공식적인 사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3년 뒤인 1937년에 니영제님은 사도시대는 지나갔으며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임을 신약에서부터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책에서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도들이 있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약 40년 전에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우리는 이 문제와 또 그에 관련된 문제들 가운데 대한 빛 가운데서 겨우 부분만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3장과 4장에 있는 빛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초기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이 행했던 것 같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함. 4장 11절에 있는 은사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인 단 하나의 대답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성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교사는 학생들을 수학으로 훈련시킵니다. 그 교사의 목표는 교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학생들이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수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 그 학생들도 역시 수학교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사가 한 명의 학생도 온전케 하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얼마나 형편없는 교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상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현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온전케 되지 못한 채 해를 거듭하여 소위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약 25년 전 마닐라 교회에서 온 몇몇 형제들이 병든 어떤 형제를 심방하기 위하여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들은 그 형제의 침대에 둘러앉아 각자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만이 공공연하게 기도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들을 보니 모두가 기도할 수 있군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온전케 하는 일이 결핍되었음을 보여주는 단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중에 상황에 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사역 아래서 온전케 되었는가를 솔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4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면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주의 회복 안에 몇 년 지난 다음 우리는 온전케 되었다는 어떤 표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년을 우리와 함께 지내지만 그리 많이 온전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성직자 평신도 제도의 어떤 면이 우리 가운데로 기어들어 왔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소위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회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온전케 하는 데 신실하다면 3-4년 후에는 초기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에 의해 행하진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하도록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 믿는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의 일을 수행했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흩어지게 되었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바람은 많은 이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낯설은 곳에 있음을 알게 되면서 몇몇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이익을 위해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그런 다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돌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사역 아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실행은 신약에 따른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신학교들이 설립됩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참으로 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사역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사역이 비판받고 비방당하며 업신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들의 눈이 열린다면 그들은 사역이 무엇이며 또한 오늘날 사역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사역의 일을 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하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가운데서 사역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성취되어진 것이 별로 없음을 나는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타락된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어 왔는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복음 전파에 또 얼마만큼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주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 즉 우리 모두가 도달하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특별한 부류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자란 사람에 이를 때까지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요즘 나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에 관한 매우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담은 초기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이 행했던 것 같은 종류의 일을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내려놓아질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설교자나 성경교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은 자신이 온전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기능. 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생명과 기능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온전케 되는 길은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이요 기능에 있어서 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여기서 또한 완성함, 장비함, 갖추어 차림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를 완성시키고 장비시키고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의 성장에 의해서만 우리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성장되지 않는 한 우리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살 먹은 아이는 온전히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미성년으로 남아있는 한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먹을 것을 공급함으로 자녀들을 온전케 합니다. 더욱이 부모들은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을 하도록 자녀들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들을 장비시키며 갖추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성도들을 온전케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양육되어야 하고 합당한 기술을 가지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나는 보다 영적이라고 알려진 어떤 곳을 방문했을 때 왜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훈련들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인간 존재인 우리는 자라야 하며 또한 배워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을 하는데 요구되는 신장을 갖지 못합니다. 배우지 않는다면 야만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알맞은 그릇으로 합당하게 먹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식탁에서 야만스럽고 다루기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 안에서 영적이기만 한다면 그에게 훈련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물질적인 일에서와 같이 훈련의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숙함, 즉 생명 안에서의 성장이 필요하며 또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성숙은 성장에서 비롯되며 기술은 훈련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온전히 하려면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음식으로 양육시켜야 하고 또한 어떤 기술들이 발전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철저한 훈련의 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훈련의 문제에 대한 나의 부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훈련이 우리 교회 생활의 실행을 부요케 하며 높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주어진 도움이 충분하지는 못했더라도 주의 회복 안으로 들어온 이래 많은 성도들이 몇 가지 훈련을 거쳐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회 중에서 그들이 간증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볼 때 자명해집니다. 그러나 더 철저하고 완전한 훈련에 대한 필요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3, 4년 정도 지난 후, 이 나라에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훈련되어지는 것이 나의 부담입니다. 훈련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 돌보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능숙하게 되도록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능 있는 연설가가 아니라고 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 일단 성도들이 온전케 되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도들, 즉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들과 교사들도 될 것입니다. 몸에 대한 그러한 은사들이 되도록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분이 갈망하시는 바를 얻으실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의 긍휼 안에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바울이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다 못못에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못못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무엇못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미 온전케 되었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생명 공급과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성장하고 훈련되려 한다면 기독교 역사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 신실한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길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결코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길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사역 일을 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필요한 준비로서 그분이 갈망하시는 것을 얻으시기 위한 길입니다.